VOA 세계 뉴스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1일 종료된 총선거에서 승리하면서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인도 선거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공식 개표 결과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집권 인도 국민당과 인도 국민당이 주도하는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은 총 543개 지역구 중 294석을 확보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승리가 확정된 뒤 어제 지지자들에게 오늘의 승리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P통신은 국민민주연합이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는 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디 총리가 예상했던 400석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인도 국민당은 수십석의 의석을 잃은 240석 확보에 그치면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99석을 얻은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는 이번 선거가 모디 총리의 도덕적, 정치적 패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6주에 걸쳐 실시된 이번 총선거에서는 약 6억 4천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태난먼 사태 35주년을 맞아 중국 내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태난먼 사태를 대학살로 표현하면서 중국 당국은 1989년 6월 4일의 기억을 억누르려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이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5년 전 태난먼 광장에서 봉기했던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국경 안팎의 인권 유린에 대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책임 소재 규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난먼 사태는 1989년 6월 4일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 모인 학생 등 시위대에 중국군이 발포를 했던 사건으로 일부 국제인권단체들은 사망자 수가 최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난먼 사태와 관련해 엄격한 검열을 실시해온 중국 당국은 기념일 당일 태난먼 광장과 홍콩 빅토리아 광장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타이완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3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AFP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을 비방하고 태난먼 사태를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의 구실로 사용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다 적발되는 이주민들의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5일 0시 이후 시행되는 행정명령 시행 조치에 따라 해당 이주민들은 곧장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멕시코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BP1으로 알려진 앱을 사용해 등록하거나 다른 합법적 경로를 사용한 이주민들에게만 망명 신청이 계속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독으로 넘어온 어린이와 심각한 의료 안전상 위협에 직면한 이들,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미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국경을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이들의 수가 우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이 같은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을 결코 악마화하지 않겠다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입국자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강경 이민 정책을 고수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게 되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닷새 일정의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 참석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프랑스 북부 해안 지역 노르망디에서 열리는 상륙작전 기념식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7일에는 노르망디의 미군 상륙지점이었던 뿌앙뜨 듀 오크 절벽에서 고립주의의 위험성과 독재자들에 맞설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럽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5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이사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 정권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과 관련해 큰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순 유엔 안보리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는 열악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해 북한 정권의 개선을 압박할 기회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맞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도는 구름 많고 낮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글피 토요일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최저기온 6도에서 17도, 낮 최고 19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한일 3국이 4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 안전조치 적용 회의 공동 발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비판했습니다. 하워드 솔로몬 빈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가 대표로 발표한 공동 발언에서 세 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기타 북한산 무기 조달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며 이는 모든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양국 모두 유엔 제재를 더욱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 한일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위성 발사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국제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하며 점점 고조되는 핵 수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추가적 도발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은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 한일 세 나라가 IAEA에서 공동 발언을 한 것은 지난해 9월 IAEA 총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와 관련해 빈 주재 한국 대표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핵 핵심 그룹도 최초로 공동 발언을 통해 북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8개국이 북한의 IAEA 탈퇴 30주년을 맞아 최초로 공동 발언을 했으며 다가오는 9월 IAEA 총회에서 북핵 규탄 결의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발언을 통해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자제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유예를 확인하며 더 이상 지체하거나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즉각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과 군사 협력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단합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갱신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은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금융, 물자,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3일 시작된 이번 IAEA 정기이사회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권의 핵 위협 수준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에 대응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예전과 동일하게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사 잡지 타임즈가 4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북핵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이 더 위협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은 해결해야 하는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 역사적인 미한일 3국 정상회담 등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과를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사람들이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데 냉소적이었던 일들을 해냈다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뿐 아니라 유럽에도 존재하는 압도적인 위협으로 일본이 GDP의 3%를 국방에 투자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과 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역내 4자 안보협의체 쿼드를 결성하고 영국, 호주와 함께 안보동맹 오커스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및 필리핀 간 공해와 해양, 영토 보존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국과 인태지역 국가 간 동맹과 협력 강화에 중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매우 그 주석이 현 상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배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미군은 타이완 투입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지상군과 공군력, 해군력 배치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는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선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을 우려하는 미국인들에 대해 지난 3년 반 동안 나만큼 많은 일을 해낸 전직 대통령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이름을 대보라는 말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을 되찾기 위해 타이완과 한국을 방문해 민간 부문 투자로 8,650억 달러를 유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일을 해낸 대통령이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백악관이 북한 정권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과 관련해 큰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3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큰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DC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s an alliance we take seriously. We continue to make sure that we, the United States, are best.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상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할 태세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he offer to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s without preconditions stands. We have continued to make that clear that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분명히 해왔으나 김정은 정권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은 대신 계속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바다에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은 또한 한국을 향해 도발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쓰레기 등을 담은 풍선 260여 개를 한국으로 보냈으며 2일에는 720여 개의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날렸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담화를 내고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북한으로 이른바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할 경우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집중 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실시할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가 전례 없는 수준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 연합훈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4일 D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3국이 새로 실시하기로 한 연합훈련은 규모나 범위 측면에서 과거에 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맥스웰 부대표는 이 훈련은 공중과 육지, 바다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훈련이 될 것이라면서 전구 수준, 작전 수준, 구성 요소 수준, 전술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일 미한일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 등을 논의했다며 새로운 미한일 군사훈련 실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리덤 엣지로 명명된 새로운 다양한 영역에서의 미한일 훈련을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3국 장관은 미한일 훈련이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라 작년에 승인된 단연간의 훈련 계획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엣지의 명칭은 미한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의 첫 단어와 미일간 연례훈련 킨 엣지의 마지막 단어에서 따온 겁니다. 또한 3국 장관은 고위급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과 국방 교류 협력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 체계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3국 연합훈련은 과거 양자훈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은 각각 매년 연합훈련을 진행해왔고 한국과 일본 군사 관계자들이 상대국에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참관해왔다며 하지만 세 나라가 함께 훈련에 참가하는 건 그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Means a lot is the forces working together.
백톨 교수는 미한일군이 대규모로 협력한다는 뜻이고 이런 훈련을 매년 진행하게 될 경우 준비태세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지난 1년간 북한의 위협은 극도로 적대적이 됐다면서 이런 적대감을 통해 동맹을 와해시키고자 한 북한의 의도와 달리 미한일 3국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연합훈련을 3국 관계 성격의 확장으로 해석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과 전쟁 시나리오를 연결해왔다면서 이번 발표는 미국과 한국이 대비하고 있는 전쟁 시나리오에 일본을 연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한일 3국의 새로운 군사훈련은 북한은 물론 더 나아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한일 연합훈련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명확한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그러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미한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동북아의 어떤 중요한 안보, 경제 도전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털 교수도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관계 강화가 미한일 연합훈련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 백털 교수는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으로 지난 몇 년간 위협은 더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 협력이 더 시급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미한일 세 나라가 지난해 8월 미한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빠르게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한일 3국이 미사일 방어 데이터 공유를 통해 요격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동안 초점을 맞춰왔던 북한의 위협을 넘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등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미한일이 3국 안보협력 체계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다각적인 안보 동맹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보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국방장관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연합훈련과 정보 공유를 정례화하는 건 1대1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자적인 안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런 안보 동맹엔 미국과 한국, 일본은 물론 잠재적으로 다른 나라도 향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건 미한일 3국의 연합훈련이 연례적으로 또는 정례적으로 시행된다는 뜻이라면서 이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3개국의 협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안보협력 체계는 역할 분담이나 위협에 대한 대응 조율, 새로운 전략 수립, 전략의 현실성 확인 등 다양한 요소 등을 포함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협력 체계를 통해 향후 파트너십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에 있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안보 협력 체계를 통해 미한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한 결정은 미한일 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당장 올해 11월에 진행될 미국의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안보 협력이 지속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3국 국방장관이 성명에서 안보 협력 체계 구성을 연내하기로 했다고 밝힌 건 제도화를 서두르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미한일 3국 협력의 보호장치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북한을 주요 사이버 적성국 중 하나로 주목했습니다. 특히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대가 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4일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미국의 연구를 표적 삼아 사이버 작전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날 2025 회기연도 FBI 예산 심의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적국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미국 기관에 대한 특정 사이버 작전을 탐지하는 우리의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통제된 이중용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실제 분쟁 발생 시 다른 국가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사이버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해외정보국이 벌인 솔라윈즈 관련 해킹 사건을 통해 심각한 공급망 손상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솔라윈즈 해킹 사건은 2020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대거 해킹된 사건으로 미국은 러시아 해킹 그룹 솔라윈즈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레이 FBI 국장은 또 이번 서면 보고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악성 사이버 행위자와 범죄자들이 악의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적들에게 대가를 부과해야 하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련의 합동 및 지원 작전을 통해 우리의 집단적 법 집행 및 정보 역량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사이버 분야 주요 위협국 중 하나로 평가하면서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앞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해 말 하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들의 진화하는 복잡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와 FBI, 국가안보국도 지난달 공동으로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숙희가 언론인 학자, 동아시아 전문가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부도 지난 2월 발표한 국가확산자금조달 위험평가보고서에서 북한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보기술 인력을 배치해 대량살상무기 능력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사이버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이 같은 지적에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소를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들 나라에 푸틴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예의주시하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베트남 등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을 잇따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테러 전쟁 지원에 나서지 말 것을 각국에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해당 보도를 확인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잔인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계속 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떤 나라도 푸틴의 침략 전쟁을 촉진하고 잔악 행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거나 외면할 수 없다며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답방을 요청했으며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응우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베트남 방문 요청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달 30일 푸틴 대통령의 북한 베트남 방문 준비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 일정은 거론하지 않은 채 진전됐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더욱 확대, 가속화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하며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유지,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물질적인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계속 규탄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7일 다섯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같은 달 15일 첫 해외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고 이어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우방국들의 지원을 얻기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세폐개헌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지출안의 초안이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관련 활동에 국한됐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무소위원회가 4일 2025 회기연도 국무 지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무부 활동 및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총 517억 달러로 2024 회기연도 수준에서 76억 달러 삭감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금액보다는 123억 달러가 적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전 회기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관련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대북 방송과 관련해선 방송 시간을 직전 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 방송 운영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또다시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해당 정부에 대한 원조와 관련해 미 국가안보이익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할 때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출 법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법안은 테러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해외 군사 자금 지원으로 33억 달러를 책정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21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탐콜 하원 세출위원장은 이날 지출법안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우리가 자유라는 대의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legislation makes clear that we will not retreat from the cause of freedom. 또 이번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산주의 중국의 영향력과 타이완 및 영내 다른 파트너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함으로써 적대 정권의 기승에 맞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지출 법안은 상하원 세출위원회 및 본회의를 각각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의회를 최종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현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새 회기연도 지출 법안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해역에서 또다시 제3국의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이 선박은 국제해사기구 번호 대신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식별번호만을 발신하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최대 항구인 남포항에서 제3국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 선적의 용신호는 한반도 시각 4일 오후 3시경 남포항이 자리한 대동강변에서 위치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용신호는 이보다 앞선 이날 오후 12시경 북한 서해에 나타났으며 약 3시간에 걸쳐 남포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남포항 인근에 도달한 직후 지도상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용신호가 선박의 위치 신호를 외부로 발신하는 자동 식별 장치 AIS를 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아프리카 나라 부르키나파소는 바다가 없는 육지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 선박이 부르키나파소에 깃발을 달았다는 건 선주가 등록 국가와 운영 국가를 달리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용신호는 지난달 중국 황화강에서 출항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용신호가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번호 대신 언제든 변경 가능한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만을 외부로 발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IMO 번호는 마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선박의 소유주나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MMSI는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와 유엔 회원국들은 처음에 정해지면 폐선 때까지 달고 다녀야 하는 IMO 번호로 북한 선박이나 대북 제재 선박을 식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신호가 IMO 번호를 감춘 채 MMSI만을 공개하는 수상한 행적을 보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용신호가 IMO 번호 대신 MMSI만을 이용 중인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보여온 행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용신호의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선박이 IMO 번호를 감춘다면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인지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길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반대로 IMO를 감춘다면 북한의 기항한 흔적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 남포를 비롯한 북한 해상에선 MMSI 번호만을 외부로 발신하는 선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4일 새벽 현재도 남포 일대에는 북한 깃발을 단 통용 1호와 하이양 6호 등이 MMSI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혜운의 이동근 대표는 BOE에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IMO 번호는 감추면서 굳이 MMSI를 공개한 데 대해선 비상시 유일한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가동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역에서 제3국 선박이 최근 자주 출현하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BOE는 지난 4월 팔라우 선적의 CC9호가 북한 근해와 남포 개선 장소 등에서 선박의 위치 정보를 발신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5월 중순엔 중국 화물선과 어선, 바지선 등 5척이 남포 일대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주로 머무는 북한 남포 일대에 이처럼 제3국 선박이 기항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러시아와 근접한 라진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구에서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히 통제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해외 선박의 입항 규제를 해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중고 선박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선박을 구매하면 해당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기 전까지는 이전 선박의 등록 정보가 외부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용신호를 구매한 것이라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달 중순 유엔 안보리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공개 회의는 열악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해 북한 정권의 개선을 압박할 기회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에도 계속해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4일 이달 중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인권 관련 공개회의와 관련해 유엔의 최고기구인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러시아와 중국이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논의하며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unfortunately one of these situations where you go into it knowing that there will not be a resolution adopted because Russia and China.
킹 전 특사는 안보리 회의이기 때문에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할 것이고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말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안보리 공개회의가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이 하고 있는 부적절한 일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마다 사람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끔찍한 인권 유린이 계속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ytime you discuss publicly something the North Koreans are doing that is not appropriate, it raises questions in people's mind.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너무나 고립돼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조금씩 개방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세계화는 단절돼 있다면서 유엔 인도주의 기구와 서방 외교관들에게도 폐쇄돼 있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에게도 폐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민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제한된 민간 시장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식량, 의료, 생계가 매우 어렵고 외부 정부에 대한 탄압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을 금지하고 한류 문화 유입을 막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같은 새로운 법을 통해 주민들을 억압,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숨기려고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ery important to have public meeting because first of all it's important to raise awareness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이달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이달 중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보고서 발표 이후 2014년부터 4년간 북한인권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6년 만에 북한인권 상황을 다룬 공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의 본질과 그들이 주민을 대하는 방식이 국제평화 및 안보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그래서 유엔 기구 중 최상위 기관인 안보리가 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 및 안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군사화와 핵무기 개발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무기 생산을 위한 자원 전용과 식량과 의료 부족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t the meeting they should look at the impact of North Korea's militarization an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on the human rights.
또 북한의 무기 개발이 영내와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일 무기 제공 상황, 중국과 러시아에서 자행되는 탈북민 강제 복속 문제 등도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엔 전 부차관보는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CY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ICC 회부는 막혔지만 안보리가 반인도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과 북한에 대한 책임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유엔 총회와 CY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재판소나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안보리 공개회의 등을 통해 우리가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유엔 총회가 1948년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계속 다루지 않는다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며 유엔이 지켜야 할 가치 전체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f we fail to continue, then we're turning a blind eye towards the human rights conditions there.
숄티 대표는 이번 공개 회의에서는 북한 밖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개입해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와 해외에서 착취당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노동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이 주민 착취를 통해 얻은 자원으로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등을 만들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쓰일 군수품을 제공하고 있는 문제 등도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 이사국이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을 비호하는 것과 관련해선 유엔 안보리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인권 선언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to keep speaking out about these issues, even though we may feel like we're not being heard, because silence is death. Silence is acquiescence.
이어 침묵은 곧 묵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유엔의 꿈과 이상이 부패한 시스템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한국과 첫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한 캐나다가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 정부와 제1회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하고 여성과 소녀의 권리와 파트너와의 협력, 다가오는 보편적 정리의 검토 등 북한과 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첫 한국과 캐나다 북한인권협의가 열린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고 앞으로 함께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첫 인권협의를 개최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적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정기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대북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5월 9일 열린 보편적 정례 검토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위임한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지난달 31일 캐나다와 서울에서 양국 간첫 북한 인권 협의를 갖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준일 한반도 정책국장과 조이아 도넬리 캐나다 외무부 동북아 국장이 이날 협의에서 북한 주민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무시하면서 통제 강화에 몰두하는 데 대해 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측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는 등 북한 당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인권과 안보를 연계하는 문제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 북한 인권 협의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하는 양자 협의체로 양국은 이번 첫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연례적으로 북한 인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사건과 가해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민간 단체들의 책임 규명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단체는 새 보고서에서 1,000명이 넘는 가해자를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민간 단체 코리아 퓨처는 3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명단과 사례 수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런 노력으로 지금까지 571건의 생존자와 목격자 인터뷰를 통해 1,070명의 가해자를 식별하고 8,718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며 각 사례는 폭력과 억압, 불의로 인해 파괴된 실제 인간의 이야기와 삶을 나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또 북한 내 구금된 피해자 1,425명의 신원을 확보했다며 이러한 정보를 22개 정부와 국제 다자기구 등에 브리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에게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제 제재와 달리 표적 제재는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자에게만 초점을 맞춰 향후 인권 침해를 억제하고 책임 규명을 촉진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러한 자료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과 다양한 정부 기구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엘리자베스 할먼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단체의 보고 내용을 두 차례 인용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4월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는 이 단체가 앞서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구금자에 대한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 실태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지난 4월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 단체가 1,000건 이상의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사례, 100건에 가까운 생명권 박탈 사례를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코리아 필처의 강혜주 디렉터는 이러한 노력이 북한에서 인권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관리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글로벌 마그니스키법, 인권 제재 레짐, 그리고 네. 또 보편적 관할권, 그런 그 툴들이 엄청나게 그 다른 맥락에서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공부를 하고 좀 기대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른 민간단체들도 책임규명을 위한 자료 구축 노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해 북한인권 피해를 조사, 기록, 보존, 전시하는 온라인 복합자료 전시관인 북한인권 라키비움을 개설해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 라키비움은 먼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영원히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야기가 한 사람의 기억으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라키비움은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에 합성하죠.
이 단체가 이런 증언을 교차 분석해 정확성을 높인 뒤 최근까지 기록한 사건은 8만 5천 건이 넘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또 지난해 11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과 사회안정성의 명령체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전무하다며 실태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프랑스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과 공동으로 작성한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을 실시할 유엔인권이사회와 유럽연합, EU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전달됐습니다. 이 단체의 송한나 센터장은 앞서 BOA에 북한의 인권침해 자료들을 유럽인권재판소가 있는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 등과 공유하는 건 향후 책임자 처벌 등 책임규명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코리아 퓨처의 이현심 책임규명 담당 팀장도 이 단체가 런던과 서울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유 역시 책임규명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헤이그는 네덜란드 유럽이라는 지점에서 이제 다른 유럽 도시와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런 뭐 ICJ, ICC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제법의 담론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가 정의라던가 책임 규명을 앞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기반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인권침해 사례 자료들을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첨단 기술을 통해 입체적으로 만들어 설득력을 높이는 노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시기의 처형 실태 등을 매핑을 통해 입체적으로 공개했던 한국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입니다.
구글 어스 같은 그런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단순히 이제 그 피해자분들의 그 구수 진술을 적는 거 플러스 이제 어디서 이제 공개 처형을 목격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유해가 어디 이제 외장이 됐는지, 이제 그런 내용까지 좀 이제 그 좀 더 한 단계 더 많은 정보를,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좀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지, 뭐, 미국이나 EU 같은 데서도 또 이제 그 책임자 개인이나 이제 단체들에 대해서, 인권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정확한 팩트,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또 영어로 전달하는 게, 네. 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앞으로도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책임 규명 노력 대부분이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나다 알 아시프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일반 토의에 앞서 구두 보고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In this year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DPRK, impunity continues.
알라시프 부대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보고서 발표 10주년이 되는 올해도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불처벌 관행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징후가 없기 때문에 북한 외부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규명의 진전은 북한 주민과 국내외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또한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토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까지 비어인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7년 6월 5일 미국의 조지 마샬 국무장관이 유럽 부흥 계획인 마샬 플랜을 발표합니다. 마샬 플랜은 유럽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마샬 플랜으로 서유럽의 중공업 기반이 다져졌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며 경제와 정치 체제가 안정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소련의 위성국으로 흡수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돼 가자 미국은 마샬 플랜을 통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소련 공산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마샬 플랜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는 유럽 경제협력기구를 결성해 1953년까지 130억 달러를 제공받게 됩니다. 마샬 플랜은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부흥을 이루는 데 기초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67년 6월 5일 제3차 중동전쟁, 이른바 6.1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당시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고원의 3분의 2를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곳에 살던 많은 시리아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6.1 전쟁이 끝나고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군이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란고원 점령 직후 이곳의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는 1973년 4차 중동전쟁에서 골란고원을 탈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초반 열세였던 전세를 극복하고 이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두 나라는 이듬해 휴전했고 이때부터 유엔 평화유지군이 현지에서 휴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81년 골란고원을 병합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497호를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